VOA 세계뉴스입니다. 라팔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 등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30일 그로시 사무총장이 7월 4일부터 7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힌 가운데 IAEA 관계자는 이번 방문 중 지난 2011년 원자로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IAEA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문 첫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동하고 오염처리소 방류와 관련한 안전평가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평가를 검토한 뒤 올 여름경 실시하기로 했던 오염처리소의 방류 시기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의 영향으로 예비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원자로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이후 원자로 냉각을 위해 주입된 물과 원자로 건물 내로 유입됐던 지하수와 빗물이 녹아내린 핵연료에 닿거나 빌딩 내 고여있던 물과 섞이면서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일본은 이 같은 오염수를 약 1,000개의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재염처리를 진행해왔으며 이를 국제기준보다 안전한 수준으로 희석해 수십 년에 걸쳐 방류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타이완에 대한 최대 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군수품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29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타이완이 미 방산업체 엘리언트 테크 시스템즈사와 제너럴 다이나믹스사 등으로부터 3억 3,220만 달러의 고위력 소위 예광탄, 다목적탄, 그리고 훈련탄 등 30mm 탄약 구입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은 또 차륜형 차량 부속 및 수리와 관련 무기 등을 포함하는 약 1억 800만 달러 규모의 구매도 요청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산하보안 국방안보협력국이 이날 잠정 승인 결정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외교부는 30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 같은 결정은 타이완의 강력한 자주 국방과 영내 평화 안정 촉진을 도우려는 미국 정부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도 성명에서 자국의 극심한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의 확대되는 군사 위협과 타이완 인근에서 무인기와 풍선, 선박 등을 사용한 회색지대 전술 위협에 대한 타이완의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관계와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단호히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와 타이완 해협의 새로운 긴장 요인 조성과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어제 우크라이나의 안보 강화를 위한 장기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EU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거듭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장기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지원 방안 등 구체적 형식을 신속하게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병력 훈련을 위해 수십억 유로의 자금을 제공해온 유럽 평화시설 기금 등을 통한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과 전쟁 이후에도 안보를 계속 보장한다는 우리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4일 러시아 내에서 일어났던 무장 반란 이후에도 미국의 핵 전략 태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 내 반란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주된 우려는 러시아 핵무기의 지속적 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우리의 우려를 일으키는 어떠한 것도 찾지 못했고 우리 군의 태세를 전환해야 할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은행으로부터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해 15억 달러를 대출받을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데니스 슈미알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일본 정부의 보증으로 제공되는 이번 대출금은 우크라이나의 사회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통일부 역할 변화를 촉구하고 북한 인권을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모든 납북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핵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머지않아 한국에 기항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함경도 북부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0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김영호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며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김 후보자 지명을 통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9일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영호 후보자는 통일부가 앞으로 원칙이 있는 대단히 가치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30일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통일부의 역할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책의 연속성이 확실히 중요하다면서도 변화된 상황에선 남북 간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앞으로 북한이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충실하게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또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정부도 나름의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북한 인권 문제에 한국 정부가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 또 북한이 호응한다면 경제협력 문제를 3위일체로 묶어 논의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옛 소련, 유럽 각국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상호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골자로 체결한 협약으로 냉전기간 동서방의 대화 무대가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김정은 정권 타도와 흡수 통일론에 해당하는 일체제 통일 주장이 지금도 변함없느냐는 질문에 통일의 시나리오에 대해선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흡수 통일론이 북한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며 강압적인 흡수 통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추진하지 않으며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후보자는 북한 체제를 강하게 비판해온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보수매체 기고문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김정은 정권이 타도돼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최근엔 미 한이 북한과의 대화에 기대를 걸기보단 현재의 교착 상태를 활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더 강력한 억제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구해왔다며 이번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를 확인시켜준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양보를 통한 돌파구보다는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잘못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입장을 강조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김 후보자는 앞서 29일 지명 발표 직후 앞으로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북한 인권을 앞세워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속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실무 차원의 역할과 함께 대화와 협상,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유지와 남북 갈등 관리를 사명으로 하는 통일부의 고유 역할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상했습니다.
남북 갈등을 관리하고 완화하는 역할, 이런 것보다는 우선 인권을 무기로 북한을 압박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부는 자연스럽게 인권 압박 기조에 걸맞는 정체성의 변화, 이런 걸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인사는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와 대남 무시 전략이라는 현 정세를 반영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최고위 수준에서 윤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각종 무력 도발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통일부 차관으로 외교부 관료를 발탁한 것은 대북 정책을 외교라는 틀 안에서 추진해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이번에 차관으로 임명된 문승현 태국 주재 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외교 비서관을 지낸 미국통 외교 관료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를 특수성과 보편성의 양자 중에 보편성에 좀더 비중을 시켰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여요. 상호 존중과 호혜, 그리고 국제사회 규범과 원칙,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과 입장이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했다. 큰 틀에서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국제정세의 유동성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부 인권대사, 그리고 대통령 통일비서관을 지냈습니다. 특히 통일비서관을 맡는 동안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김진무 교수는 김 후보자와 김 차장과의 인연을 지적하면서 미중 간 갈등 완화 조짐 등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에 대비해 대통령실과 통일부 간 협력 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안보실과 통일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팀워크플레이 강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김영호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 발탁됐을 것 같아요.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장관에 공식 임명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납북자들을 모두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국과 일본 등은 이 사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9일 납치 문제를 주제로 열린 유엔 화상 심포지엄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We appeal to Pyongyang to bring peace to these families and allow all victims to return home.
우리는 북한 정부에 모든 피해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은 모든 납치된 사람들과 불법 구금된 이들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유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Across the board,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raise awareness of th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자국민들이 북한의 강제 실종과 미송환 전쟁포로의 희생자가 된 일본과 한국 등 모든 나라들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불의가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해준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들의 이야기는 산산조각난 가족, 헤어진 형제자매, 부모 없이 자라야 했던 아이들과 같은 비탄의 사연들이라고 말했습니다.
Stories of immense heartbreak, families shattered, siblings separated, children forced to grow up without their parents.
그러면서 이 상황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의 일부 가족은 세상을 떠났으며 다른 고령의 희생자들도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는 볼수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이시카네 김이로 주 유엔 일본 대사는 안보리가 공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식적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it is time for the Security Council to formally address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안보리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 그리고 이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강화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이시카네 대사는 말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일본의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상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That is the reason the Prime Minister has made clear that he is determined to directly face Chairman Kim Jong-un without any conditions attached.
마스노 관방장관은 그러면서 일본은 북일 관계의 우려 사안 해결과 새로운 시대의 공동 개척이라는 관점에서 기시다 총리의 결의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붙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북일 고위급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일본이 실현 불가능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북일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13명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8명은 사망했다며 5명만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가 적어도 17명이며 북한 정권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8명에 관해서도 설명이 매우 미흡하다며 북한 당국에 해명을 요구해왔습니다. 황중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납치 문제의 시급성과 수년에 걸친 공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Regrettably, despite its urgency and our collective efforts over several decades now, we have seen little meaningful progress on these issues.
특히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일관되게 거부한 채 자국 영토에 납북자가 없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북한의 일부 인권 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이 되는 2024년 안보리에서 활동한다고 언급하며 이사국으로서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납치 강제 실종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인들이라고 황 대사는 말했습니다. 지난 3월 공개된 북한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한국인 전시 납북자가 10만 명, 미송환 국군포로 5만 명, 전후 납치 실종자 516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미치 파이필드 주유엔 호주 대사는 호주는 북한에 의한 납치와 외국인 강제 실종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해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면서 북한 정부가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자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로프 스코그 주유엔 유럽연합 EU 대사도 우리는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엔 결의안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권 존중은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면서 그런 만큼 안보리는 영내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가족들의 조속한 귀환을 호소했습니다. 1977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다쿠야 씨는 누나가 실종된 지 46년이 흘렀다며 북한의 인질로 잡혀있는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6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My sister Megumi.
요코타 메구미는 중학생이던 1977년 11월 15일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하교 도중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북한 측은 이후 메구미가 1994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유골을 반환했지만 일본 정부의 DNA 감정 결과 메구미의 유골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구미의 남동생 타쿠야 씨는 실종자 가족들이 북한 측에 요구하는 유일한 결과는 납북자 전원을 동시에 즉각 송환하는 것이라며 단계적 해결이나 부분적 해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무의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는 일본이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 옳으며 이는 다른 나라들의 입장과도 잘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도 외무성 일본연구소 리병덕 연구원의 입장을 통해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납치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의 아량과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해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최종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완전히 종결된 사안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유엔은 북한 정부에 진상규명과 피해자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령화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에 모든 납북자의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29일 일본이 납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북한의 전날 주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한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 납치된 이들의 생사를 비롯해 모든 억류 실종자의 행방과 소재를 피해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규명할 것을 북한 정부에 권고해왔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 국제 납치와 강제 실종 등의 문제가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이는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유엔 측은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이후는 29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고령화함에 따라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잊혀진 위기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인권 기재들과의 관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과 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인도주의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는 징후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유는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작성국으로서 납북자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할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는 29일 열린 북한 납치 문제에 대한 온라인 유엔 심포지엄 행사에 앞서 일본이 납북자 문제는 최종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는 실현 불가능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북일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13명뿐이며 이 중 8명은 사망했다며 5명만을 송환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오늘 한반도 클럽에 소속된 호주, 덴마크, 스웨덴, 포르투갈, 멕시코, 과테말라, 유럽연합 등 주한 대사들과 조찬 만남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반도 클럽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 주재 대사가 북한 주재 대사를 겸하는 20개 주한 공관과 외교부 간 협의체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 단장은 북한이 이른 시일 내 재시도를 예고한 북한의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한정된 자원을 소진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과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긴 고립을 끝내고 국제기구들의 평양 복귀를 허용하는 등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 선박 금야호가 러시아 항구에 입항한 가운데 유엔 관계자가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선박에 대한 억류와 조사 의무를 명시한 안보리 대북결의 조항을 상기시켰습니다. 여전히 러시아 나우트카 항구에 머물고 있는 금야호의 모습은 민간 위성사진에도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관계자는 러시아에 입항한 북한 선박 금야호가 과거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이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이 관계자는 북한 선박 금야호가 현지 시각 28일 러시아 나후카 항구에 입항한 것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이 선박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다는 내용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언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대북결의 2397호의 구항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397호 구항에는 해당 선박이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유엔 회원국은 자국 항구에 있는 어떤 선박에 대해서도 억류와 조사, 압류를 하며 선박의 기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VOA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인용해 금야호가 28일 오전 9시 47분경 러시아 극동 나홋카 항구에 입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선박이 러시아 항구에 입항한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특히 금야호가 과거 대북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선박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서 금야호가 2021년 5월 9일 청진에서 석탄을 선적했으며 닷새 뒤인 14일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이 해역에 머물던 금야호는 다음 달인 6월 27일 북한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전문가 패널은 닝보 저우산에 머물던 어느 시점 금야호의 석탄이 하역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관계자는 금야호의 제재 위반과 이에 대응해 유엔 회원국이 취해야 할 행동을 명시한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러시아 당국의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거 북한산 석탄 수출에 관여하는 등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사실이 명확한 금야호를 억류해 조사하고 경우에 따라 압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넘어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가 금야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지는 의문입니다. BOE는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에 금야호에 대한 조치 여부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야호는 입항 사흘째인 30일에도 나홋카 항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린 트래픽 지도에선 금야호가 나홋카 항 안쪽에 위치한 부두에 자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 자료를 통해선 29일 해당 지점에 길이 95에서 100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한 장면이 확인됩니다. 금야호의 길이가 97m란 사실과 이 지점에 28일부터 머문 점으로 볼 때 금야호가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찍힌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히 금야호가 어떤 물품을 선적 혹은 하역하는지는 판독이 불가능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은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랭글 전 하원의원은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29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산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기도 했습니다. 46년간 연방의회에서 활발하게 한반도 관련 활동을 펼친 랭글 전 의원은 유엔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들을 만나 자신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미국 의회내 한국전쟁 참전 4인방 중 유일한 생존자인 랭글 전 의원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랭글 의원님,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됐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돼 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어떤 진전을 보고 싶으십니까?
Yes, there is, and that is a united Korea. You know, compared to Korea and many, many othe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s a very young country.
한반도 통일을 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생김새도 비슷하고 같은 핏줄에 같은 문화, 무엇보다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떨어져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통일은 남북한 사람들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신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위해 원하는 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참전용사 출신 미국 하원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 존 코니어스 의원님, 고 샘 존슨 의원님, 고 하워드 코브 의원님과 랭글 의원님을 호명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I, like my colleagues who are no longer with me,
저와 이 자리에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은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18살에 입대해 20살에 해외로 파병됐죠.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미국과 유엔이 나선 치안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전우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재건될지, 얼마나 강력한 미국의 동맹국이 될지, 공산주의가 북한에 초래한 고통과 아픔을 보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참전이 어떤 국제적인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저는 지금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작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랭글 의원님, 18살에 입대해 1950년 20살의 나이에 503 야전 포병대대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의원님께 한국전쟁 참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Changed my life completely. Nobody can describe a war. The vicious taking of life.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쟁은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쟁 중에는 증오가 쌓이고 모르는 사람을 죽입니다. 저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대했을 때 저는 영웅이었습니다. 제 가슴에는 유엔과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훈장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군대를 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쟁 동안 저는 155mm 곡사포를 쏘고 소총을 조립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죠. 저는 제외한 군인회를 찾아갔고 그들은 제가 고등학교와 대학을 마치고 변호사, 연방지검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과 60년을 살았고 성인인 두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 후 내게 나쁜 날은 없었다라는 회고록을 썼죠. 정확히 말하면 중공군이 미군 제2보병사단을 공격한 1950년 11월 30일 이래 나쁜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구하는 데 기여했고 훈련과 경험 덕분에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군우리 전투는 어땠나요? 전우들을 이끌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데 성공하셨죠?
When we were surrounded, it wasn't a question of me thinking I was going to live. We had a 90%
우리가 중공군에 포위됐을 때 주변에서 신음 소리가 들리고 뼈가 부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공군의 군화가 보였고 갑자기 차량이 보였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 같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탈출하다가 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산 골짜기에 있었는데 무덤 뒤에 숨으며 빠져나갔습니다. 지도와 나침반이 있었지만 무서워서 사용도 못했습니다. 심장마비에 걸릴 뻔한 사흘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들것에 실려 있었습니다. 장교가 다가와서 당신의 영웅적인 행동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간이 서로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랭글 의원님, 1971년부터 2017년까지 23선을 하시면서 한반도와 관련해 많은 입법 활동을 하셨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한국전쟁 참전 군인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2012년 채택됐고 한국전 참전 용사를 기리는 추모벽 건립을 위한 법안도 2016년에 채택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셨죠. 이렇게 한반도 관련 활동을 주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There was a young Korean that got himself in trouble trying to get rice.
한국 전쟁 중 한국에 쌀을 보내려다 곤경에 처한 젊은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모든 규칙을 어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하원 의장을 포함해 많은 친구를 사귀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저는 하원 의장을 통해 그를 만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그의 방식대로는 아니었지만 한국 국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죠. 그 이후 한나김이라는 젊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을 만났는데 그는 제가 한국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줬습니다. 저는 유엔에 가기도 했습니다. 북한 대표들은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고 제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돼야 한다고,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돕고 싶다고, 한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이나 정치인들 중에 북한 외교관들을 직접 만난 분들은 별로 없는데요. 북한 외교관들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The major part of their conversation is that makes a lot of sense. I see your point of view.
그들이 한 말은 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미국도 당신처럼 이해심이 깊으면 좋겠군요. 우리는 평화, 단합, 자유를 원합니다. 였습니다. 마치 녹음기와 대화하는 것 같았죠. 국무부는 그들이 약간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의 방북이나 식량 지원에 대해 북한이 약간 태도를 바꿨다는 판단이었죠.
한국 전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Less and less. And that is not because of success, but basically because of life expectancy.
이산가족들의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봉에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명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20살이었습니다. 73년 전이죠.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왔으며 북한에 가족이 있다는 재미 한인들을 만난 기억이 납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으로부터 참전 경험과 한반도 관련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영국 런던의 군사박물관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을 위한 기념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한국 참전용사인 영국의 유명 배우 마이클 케인경이 이 책에 직접 서명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퓨즐리어 박물관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한국을 기억하며 왕립 퓨즐리어스 1953-2023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비매품으로 제작됐습니다. 퓨즐리어 박물관은 영국 런던에 있는 군사박물관으로 1685년에 창설된 영국 보병연대의 역사와 유물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이 박물관은 27일 트위터를 통해 책자 제작 소식을 알리면서 한국전 참전용사이자 영국의 유명 배우인 마이클 케인이 이날 기념예배에 참석한 뒤 책에 서명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박물관의 큐레이터인 베스 와이럴 박사는 29일 VOA에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영국군 퓨즐리어 연대 여러 기념 행사들에 참석하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기념품용으로 이 책자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엔 한국전쟁 배경에 대한 정보와 왕립 퓨즐리어 보병연대가 참여한 한국전쟁 작전 즉 후쿠와 핍니코 작전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물관이 소장한 사진들과 참전용사 인터뷰 자료가 재현돼 왕립 퓨즐리어 보병대의 관점에서 한국전쟁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소개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에 따르면 영국은 한국전쟁 참전국 중 두 번째로 많은 9만여 명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이 가운데 1,10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특히 전쟁 중 남아하는 중공군과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가평 전투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부산의 유엔 기념공원엔 영국군 890여 명의 유해가 안장돼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엔 이런 정보와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인 영국의 유명 배우 마이클 케인경이 한국에 파병된 부대원들과 당시 함께 찍은 사진도 포함되어 있다고 박물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90살인 케인경은 20세기 영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유명 배우이자 프로듀서로 할리우드 액션 영화 배트맨 등에 출연했습니다. 박물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케인경은 19살이었던 1952년 제1왕립 보병대대의 일원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영국 대중지 데일리 미러 등 여러 매체는 케인경이 27일 드물게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며 그가 전쟁 당시 중공군과 싸운 일화 등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참전국들은 다음 달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성주의 사드기지 정상화가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사드 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의 마틴 메이너스 대변인이 29일 한국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기지 정상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최근 한국 정부가 6년 만에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면서 기지 정상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사드 작전과 역량의 정상화는 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자원 조달을 보장하기 위한 향상된 준비태세를 주한미군에 제공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원격 발사 옵션을 행사해 방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이딴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사드 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사드 부대의 훈련은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와 동맹과의 연합 방위 태세를 향상시켰으며 한국을 지원하고 방어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부는 사드 부지 운영이 양국 연합군과 한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환경부는 지난 20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 임시 배치됐던 주한미군 사드기지의 기지 정상화를 위한 행정 절차가 6년 만에 완료됐습니다. 특히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던 전자파로 인한 문제에 대해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 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전자파 측정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0.189% 수준으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주 사드기지는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조기 배치 계획이 확정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방침이 바뀌면서 후속 절차 진행이 미뤄져 왔습니다. 한편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 성주 사드기지의 전자파 수치와 저주파 소음 등을 여러 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얻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드기지 운영에 차질을 빚은 데 대한 우려사항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 전학규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지를 정상화하고 장병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환경부, 미측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후속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앞서 조선일보 등 한국 언론은 지난 2018년 3월 국방부가 실시한 성주 사드기지 주변 저주파 소음 및 전자파 측정 용역 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당시 한국 정부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놓고도 외부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환경 영향 평가가 미뤄지면서 사드기지 시설 공사가 지연됐고 장병들이 천막이나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간의 방위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건도 하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간 방위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안건이 올려졌습니다. 29일 하원 세칙위원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마이크 롤러 하원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간의 방위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의회 국방 및 정보관련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및 북한의 활동과 관련해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사이의 현재 방위 정보 공유와 이들 나라들 간 공조를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 및 다른 연방부처가 취한 노력에 관한 평가를 담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간의 기존 방위 정보 공유 역량과 노력을 더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은 북한 관련 특정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연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은 북한이 연루된 무기 밀매를 차단하기 위한 해외 국가들의 관련 규정 준수 현황과 북한을 오가는 화물을 의도적으로 검사하지 않는 등 북한 불법 활적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지 않은 해외 항구나 공항 운영자에 관한 정보 등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이란 간 협력도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정안은 또 대통령이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훼손하는 북한의 활동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파악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관여했는지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2년에 한 번씩 의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은 특히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지난달 초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관련해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관여했을 수 있는 핵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할 뿐 아니라 중요한 네트워크에 사이버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It's not just the funding of essentially nuclear programs that the DPRK may have involved.
한편 2024 회기연도 세출 법안에 대한 의회 내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을 겨냥했지만 북한도 해당 적국 중 한 곳으로 명시된 조항이 포함된 세출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의회 기록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원세출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이나 러시아, 북한, 이란과 연계된 외국인 혹은 외국 사업체가 미국 내 농경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을 농무장관에게 지시하는 내용의 농무 관련 세출법안을 최근 가결했습니다. 또 하원세출이 가결한 입법부처 세출법안에는 중국, 이란, 북한 혹은 러시아가 소유하거나 이들 나라의 지원을 받는 업체가 생산, 제조, 조립한 정보 시스템과 연계된 위험 등 사이버 간첩 해밍의 위험에 대한 미 정부 당국의 평가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중국 기업인 화웨이 혹은 GT가 생산한 통신 장비 구매에 예산이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관련 고위험 국가로 유지한 국제기구 결정의 후속조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 금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29일 보도자료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무사항과 위험에 기반한 정책과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과 이란을 고위험 국가로 지목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금융기관들은 북한 혹은 이란의 금융기관들을 위해 직간접적인 계좌 개설이나 유지를 제한하고 금지하도록 한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현행 미국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 계좌의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총회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에 대해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고려해 2020년 2월 고위험 국가 목록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일시 중지했다면서 북한 등에 대한 이번 등급 부여가 2020년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가 이란과 북한의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체제의 최신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대응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2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20년 2월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에는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각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기구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WMD 확산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됐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고 함경도 북부는 구름 많고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는 32도로 예상됩니다. 안주도 맑고 최저 20도, 최고는 29도. 남포 맑고 최저 21도, 최고 31도입니다. 신우주는 맑고 최저 21도, 최고 29도입니다. 강계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는 34도입니다. 해주는 맑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는 30도. 개성은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32도. 함흥 맑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30도. 장지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9도. 해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는 31도입니다. 원산 맑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는 30도. 청진 구름 많고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는 24도입니다. 선봉은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최저는 18도, 최고는 23도. 삼지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는 10도, 최고는 25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살펴봅니다. 동해는 맑겠습니다. 그러나 먼 바다는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로 일다 먼 바다는 1 내지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는 0.5 내지 1m로 잔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임기를 1년 추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복수의 나토 소식통에 따르면 31개 나토 회원국들은 올 10월 끝날 예정이던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임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줄리안 스미스 나토 주재 미 대사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입장 발표가 수일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임기 연장 가능성은 동맹국들이 검토하고 있는 선택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르웨이 총리 출신으로 2014년 나토 수장직을 맡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앞서 임기를 한 차례 연장했던 데 이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만료 예정이던 임기를 올 10월로 또 한 번 연장한 바 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임기 연장은 다음 주 공식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 등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30일 그로시 사무총장이 7월 4일부터 7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힌 가운데 IAEA 관계자는 이번 방문 중 지난 2011년 원자로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IAEA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문 첫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동하고 오염처리소 방류와 관련한 안전평가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평가를 검토한 뒤 올 여름경 실시하기로 했던 오염처리소의 방류 시기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의 영향으로 예비전력 공급이 끊이면서 원자로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이후 원자로 냉각을 위해 주입된 물과 원자로 건물 내로 유입된 지하수와 빗물이 녹아내린 핵연료에 닿거나 빌딩 내 고여있던 물과 섞이면서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일본은 이 같은 오염수를 약 1,000개의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재염 처리를 진행해왔으며 이를 국제기준보다 안전한 수준으로 희석해 수십 년에 걸쳐 방류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타이완에 대한 최대 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군수품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29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타이완이 미 방산업체 엘리언트 테크 시스템즈사와 제너럴 다이나믹스사 등으로부터 3억 3,220만 달러의 고위력 소위 예광탄, 다목적탄, 그리고 훈련탄 등 30mm 탄약 구입 등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은 또 차륜형 차량 부속 및 수리와 관련 무기 등을 포함하는 약 1억 800만 달러 규모의 구매도 요청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이날 잠정 승인 결정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외교부는 30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 같은 결정은 타이완의 강력한 자주 국방과 영내 평화 안정 촉진을 도우려는 미국 정부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도 성명에서 자국의 극심한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의 확대되는 군사 위협과 타이완 인근에서 무인기와 풍선, 선박 등을 사용한 회색지대 전술 위협에 대한 타이완의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관계와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단호히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와 타이완 해협의 새로운 긴장 요인 조성과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도와 필리핀이 어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해양 안보를 비롯한 국방 협력과 무역 관계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5차 양국협력위원회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평화적 분쟁 조정과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 준수, 중재 판결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관련 판결에 대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2016년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중국은 해당 판결의 수용을 거부해왔습니다. 인도와 필리핀은 또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연합훈련 실시 확대와 필리핀 마닐라 내 인도 국방부 부속사무소 개설, 그리고 필리핀 해군의 자산 획득 등 국방 요구사항 충족을 비롯해 국방 분야의 협력 강화도 다짐했습니다. 이 밖에 관광산업과 무역, 투자 및 인적교류 확대 등도 포함됐다고 공동성명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